이 시간이 저희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일주일 중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각자의 처소 가운데 찾아가 주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서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야기에서 지난주 했던 이야기에서 스핀오프처럼 조금 벗어나서 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인 이 부분에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사마리안이라는 단어 이 의미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지루하겠지만 역사를 쭉 살펴볼까요? 아주 처음으로 갑시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때부터 300년 동안 12지파가 서로 함께 연대하는 부족 국가 형태였어요. 왕이 없는 상태로 12지파가 각자 독자적으로 살면서 필요한 외교적이나 국방만 연대하는 상태로 나라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왕정이 세워지죠. 사울 때. 근데 사울의 왕정은 길지 못했죠. 사울 때에 사울의 죽음으로 사울의 왕정이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다윗이 곧장 왕이 되지 않죠. 어떻게 돼요? 사울이 죽자마자 남쪽의 유다라는 지역은 어떻게 했어요? 남쪽의 유다라는 지역은 다윗을 곧장 왕으로 세웠죠.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 지역은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7년 동안 내전이 벌어져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은 항상 한 덩어리로 인식했는데, 자기를 하나로 인식했는데, 이때부터 둘로 인식하는 단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전을 겪으면서. 이게 어떻게 이어집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국가가 이어지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열지파가 우리는 다윗의 집과 상관없다라고 하고 열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따로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스라엘인 거죠. 메인이 위쪽이니까 남쪽에 유다만 따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부터 남북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통일 왕국이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연합국가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하나의 통일 왕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각각의 지파가 자기 소속감이 더 컸고, 통일 왕국이었던 기간은 사울 왕 때랑 다윗 솔로몬 때 왕 세 개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300년 동안 분열 국가였어요. 남북이 갈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쪽은 자주 남쪽을 침공하고 싶어 했어요. 통합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좋을 수가 없겠죠. 게다가 종교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북쪽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베델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단화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북쪽 사는 사람들은 남쪽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북쪽 사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나라를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이단 종교를 믿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 유다 입장에서는 북 이스라엘이 싫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죠. 애증어린 관계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100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이 300년이 지속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싫었겠지, 북쪽 이스라엘이. 애증,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라는 애도 있지만 국가로서의 북이스라엘은 되게 싫어했다고. 그런데 역사가 한번 크게 바뀌죠.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멸망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상류층과 중산층은 싹 포로로 끌고 어디로 가요? 아시리아 전체로 흩어서 그냥 이주시켜버려요. 강제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지역엔 누굴 데려와요? 다른 지역에서 자기가 침략해서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에 이주시켜버려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땅에 하층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 남아있고 대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주와서 그 사람들이 섞여버렸다고 아예. 그냥 서로 가문이 서로 결혼을 안 해야 가문이 안 섞이는데 그냥 결혼을 상호적으로 하면서 가문이 섞여버리고 인종도 섞여버리고 문화도 섞여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다 섞여있는 상태에서도 이 원래 지역에 믿는 신을 믿는 개념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에 보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단화된 거죠. 남유다 입장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전통이니까. 이미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대거 다 끌려갔고 대거 이주해서 섞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수도였던 도시 사마리아라는 도시 지명을 따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개념해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본인이 우리는 일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남유다 입장에선 더 싫었겠죠. 안 그래도 싫었는데 애가 없어지고 증만 남았겠지. 여러분 상상해봐요. 이건 뭐 좋은 상상 아니지만 우리는 비슷한 구조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대다수를 중국 전역으로 이주시켜버렸어.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북한 지역에 살게 해요.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북한 사람과 중국 사람들이 섞여버렸어. 그냥 결혼하고 애기 낳고 하면서 완전히 섞여버렸다고. 그래서 거기는 한국 문화라고 할 수 없는 문화가 형성됐어요. 근데 그게 한국 문화라고 하고 있어. 그럼 우리 입장은 기분이 안 좋잖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싫겠어 우리가. 우리는 김치가 지낼 거라고만 해도 우리가 지금 뚜껑이 열려있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싫겠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너무 싫어했어요. 한 걸음 더. 그랬는데 시간이 또 흘러서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도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70년이 지났는데도 결혼도 자기들끼리 했고 종교, 문화, 언어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70년 만에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여기에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다시 여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 꿈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자기들을 70년 동안 나름대로 가져왔던 경제적 우위나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이 진짜 폐허가 된 땅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에스라 니에미아 때잖아요. 스룹바벨 때고. 근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위에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야, 니네가 믿는 거랑 우리가 믿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흡수해 라고 얘기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보기엔 진짜 아유 진짜 이런 헛소리가 어딨어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변질되고 변질되고 변질돼서 언어와 단어만 남아있지 그 원형이 거의 훼손된 자기들이 우리한테 배워도 지금 모자랄 판에 자기들 쪽으로 흡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 그 당시 이주온 사람들 소수니까. 그러니까 선을 그었죠. 유다 사람. 우리는 니네랑 달라.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 기분이 나쁘잖아.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세우는 걸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어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래서 결국이요, 성전을 못 짓게 만들어버려요. 이때부터 유다한테 사마리아는 철천지 원수지. 그 꿈을 꾸고 여기를 왔는데, 에? 이 멋도 아닌 애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이 성전 공사를 중지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엔 성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예 막 군대를 스탠바이하고 틈만 오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막 실패해서 그렇지 침공과 암살 시도를 계속했단 말이야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제일 싫죠. 원래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일 때도 싫었어요. 지들이 잘못해서 찢어져 나가놓고는 우리 보러 잘못했다고 하고 맨날 우리를 쳐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같은 민족이라 그래도 우리도 남북한이랑 같은 민족이라 약간 애증이잖아요. 근데 그게 몇백 년이니까 우리는 지금 백 년도 안 되는데 증이 있는데 몇백 년이니까 그 증이 얼마나 컸겠어.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어려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기도 어려워. 다 끌려갔고 다른 애들이 대거 와서 이렇게 섞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제. 근데 거기다가 여호와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는 이상하게 믿으면서 이게 여호와를 믿는 거라고 얘기해.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제대로 시작해보려고, 내가 되게 어려울 때 재기해보려고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하는데 와서 날 짓밟았단 말이야. 내 꿈을 뺏어갔다고. 내 미래를 강탈했어. 그렇잖아.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싫어 좋아. 싫죠. 너무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 싫어했어요. 싫어할 만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북한, 일본 합쳐놓은 것보다 더 싫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가 왜 싫어하니 중국 사람들? 미세먼지 때문에 싫어하죠. 처음에 그게 시작됐지 아닌가? 사드 때문에 시작됐나? 어쨌건 뭐 이것 때문에 싫어하고, 뭐 또 요즘엔 김치 때문에 싫어하고, 한복 때문에 싫어하고, 코로나 때문에 싫어하고. 일본은 또 우리를 침공했는데 역사가 어떤 이상한 역사라니까 또 싫어하고, 북한 우리 또 쳐들어왔으니까 싫어하고, 우리 이 세계를 우리 좀 싫어하잖아. 원래 나라들은 주변 나라들을 좀 싫어해요.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싫어하고,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싫어하고, 아, 방글라데시 사람들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 싫어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다 멕시코 사람 미국 사람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죠? 주변 사람 싫어하는데 이걸 싹 합쳐 놓은 것보다 더 싫었을 거라고. 아, 이건 좀 번외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한 130년 전쯤에 유다가 잠깐 독립도 아니고 자치정부를 인정받았을 때가 있거든요. 야, 니네 마음대로 해 라고 이제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시간이 잠깐 있는데 마카비 왕조라고. 그때 히르카는 순간 그 왕이 유다 왕이죠. 유다 왕이 사마리아로 쳐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싫지 유대인들이 진짜. 아니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게 독립국가도 아니야. 근데 자치권을 부여받자마자 자기 자치경찰 같은 자치 주 군대를 끌고 와서는 이쪽 주로 쳐들어와서는 여기는 막 불태워버리고 사람들 죽이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뭐 그냥 서로 엄청 싫어하지 서로 막.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우리 그리고 그 수백 년 동안의 역사에 지금 예수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요, 남쪽에 유다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 지역도 유다였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껴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지나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땅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가면 하루 걸릴 걸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일로 다니셨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 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인데 막 여기로 왔어. 말도 걸어. 너 누구냐? 막 이러잖아요. 원래 이게 일로 안 지나다녀요. 유대인들은 아예. 경건한 유대인들은. 뭐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 좀 다니긴 했겠지만. 그리고 말을 안 거는 건 당연히 절대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지 않아요. 말을 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나가는데 사마리아라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잖아요.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어떤 심한 쌍욕을 하는 것보다 되게 저 미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지나가는데 어디 멀리서 사마리아는 단어가 들어도 이게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라는 건 우리가 걔네들을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렇게 행동합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시지예요? 쟤네들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인데 존재한다. 그러니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대한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사마리아에 대한 기본 입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는 느낌이랑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이 느낌에서, 이 부분에서는. 그렇죠?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튀어나와. 그것도 제일 좋은 캐스팅 주인공으로. 착한 사람으로. 그렇죠? 사마리아인을 악인 중에 악인으로 해도 굳이 걔를 등장시킬 이유가 있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제일 착한 배역으로 캐스팅해서 이야기에 등장해요. 여러분 이야기의 의미는 간단하죠. 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어. 강도 만났어. 네 사람이 지나, 세 사람이 지나가. 근데 앞에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갔고 세 번째 사람은 도왔어.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이웃이니?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니? 앞에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기준이 자기가 돼서 내가 얘를 돕다가 나도 강도 당할까 봐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여기 강도가 있나 보네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빨리 지나가는 쪽으로 택한 거죠. 그러니까 관계의 기준이 누군 거예요? 내 나죠. 내 이해관계. 이게 아니고 관계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렵고 안타까우시겠다. 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스토리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핵심은 그건데 오늘은 별로 핵심이 아닌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핵심은 그건데 예수님이 굳이 왜 그 주인공을 사마리아인으로 등장시켰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문화 배경에서. 여기엔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엔 되게 분명한 지적이 들어가 있죠. 뭐에 대한?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거기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너희 바로 위에 살지만. 이 부분을 지적하시죠. 그 당시에 이웃이란 말은 요즘을 바꾸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같지 않지. 그래서 사람 대접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그게 맞니? 라고 예수님이 그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도 됩니다. 싫은 사람은 싫죠. 근데 거기엔 뭐가 있어요? 분명히 리밋이 있어요. 제한선이란 게 있다고. 사람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으로서 존중돼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기독교 인간관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인간관을 잘 알고 있죠. 기독교 인간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아름다운 본모습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죠?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본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이란 걸 살아가면서 그 위에 뭐가 쌓여요? 먼지가 쌓이죠. 그 위에 먼지가 쌓여요. 이런저런. 성장 과정, 육체 욕망과 패턴, DNA, 사회적 교육. 그래서 자기의 원래 영혼은 좀 가리워져 있고 그 먼지 쌓인 부분이 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인간관은 뭐예요? 사람을 선하다고 해요? 사람은 선하니까 잘 돼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단순하게. 사람을 악하다고 해요? 사람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단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람은 좋은 가능성을 갖고 있으나 현재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이중적 시각이 기독교 인간관이죠. 그렇죠? 원래를 얘기하면 인간관 자체를 얘기하면 사람은 성선설이에요. 사람은 선한 존재예요. 그렇죠? 아름다운 존재, 이렇게 본 모습이니까. 하지만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진 않아. 사람은 죄인이라. 사람은 현상적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 그래서 기독교 인간관에서는 사람을 볼 때 항상 뭘 가져야 돼요? 이중적 시선을 가져야 되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미 좋은 사람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게 기독교 인간관에서 사람이 사람을 보는 태도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경계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반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 항상 뭐가 존재해요? 인권이라고 하는 리밋이 존재하죠. 왜요? 사람은 모두가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은 존재할 수 없어요. 쟤는 싫어해도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야. 까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얘기해 봅시다. 아, 그 전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율법적인 잔소리처럼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안 되지. 사람 무시하지 말지. 혐오하지 않아야지. 그래, 그렇지. 근데 뭐 그 얘긴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되게 아름다운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야.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이란 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긍정적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타적이 됩니다. 좋은 가능성은 있잖아, 이미 사람들이. 왜곡돼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그 가능성만 발현되면 잘 될 수 있는 거잖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가능성을 신뢰해야 좋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고 그럼 내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동참하고자 하는 이타성이라는 게 획득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기독교 인간관을 근간할 때 가능해져요. 그런데 내가 사람은 이상해. 사람은 70% 80%는 수준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부정적이 되겠죠. 세상이 나아지겠어요? 인간이란 종의 80%가 별론데? 수준이한데? 안 나아지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개판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70, 80%가 다 빙신이니까 개판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나 하나 살아남아야지. 나랑 내 가족. 그렇죠? 부정적이 되고 이기적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막 비판하고 누가 문제고 막 이런 다음에 그 공의로워 보이는 비판 위에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감정선이 뭔지 아세요? 이기심입니다. 놀랍게도 이기심이에요. 의로운 분노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는 종착점이요. 이기심입니다. 왜요? 세상이 그렇게 거지 같잖아요. 그럼 나 하나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누군가를 사마리아인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비전, 이타심, 헌신 이런 것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다시 한번 신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과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고 결국 나아질 수 있는 존재이고 한번 일반적인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은 뭐예요? 오늘 좀 여기까지 좀 지루했을 수 있는데 뭐 지금도 지루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은 뭐예요? 직관적으로 딱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종에 대한 이미지. 팬더 하면 뭐가 떠올라? 아, 좀 귀엽다. 팬더 혐오하시는 분 계세요? 보통 없는 것 같은데. 팬더 하면 너무 이쁘잖아. 팬더. 에버랜드의 팬더가 얼마나 그 느리게 움직이는 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쵸? 한참 봤는데 나는. 너무 좋더라고. 그쵸? 팬더 하면 종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좀 좋죠. 아, 이쁘다. 강아지 하면 어때요? 강아지도 아, 이쁘다. 다정하다. 친근하다. 호랑이 하면 무섭다. 하지만 좀 멋있다.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쵸? 종에 대한 이미지. 멧돼지 하면 어때요? 멧돼지 하면 사람들이 가는 이미지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아 이게 뭐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좀 모자라다. 좀 지저분한 것 같고 좀 시끄러운 것 같고 조금 위험한 것 같고 되도록이면 뭐 멧돼지가 산에 살고 나랑은 안 엉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멧돼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이미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뱀은 어때요? 좀 징그럽죠. 그쵸? 징그럽죠. 벌레는 없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람은 벌레를 죽일 땐 생명을 죽인다는 감각이 전혀 없죠. 모기를 잡으면서 아 그래도 얘도 생명체인데 이런 분 별로 안 계세요. 잡았다! 야, 잡았어? 내가 세상에 없어져야 되는 존재를 없앴지? 이러면서 옛날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모기는 왜 만드셨어요? 막 야, 넌 진짜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는구나. 오늘날 소들이 모여서 제발 인간을 멸종시켜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 조심해.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셔서? 자, 근데 우리 입장에서 벌레. 하여튼 뭐 종의 이미지. 대충 잡히시죠? 아, 팬더 하면 종의 이미지. 아, 호랑이, 뭐 뱀, 벌레. 약간 연습 되셨어요? 해보세요. 사람 하면 딱 어때요? 어떤 의미예요? 사람 하면 팬더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이뻐? 호랑이 같은 느낌이에요? 좀 멋있어요? 벌레 같아요? 염려가 끄는 종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사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가장 많은 분들은 사람이라고 하면 딱 하나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세요. 보통 그래서 새 분류. 사람이라고 하면 요즘에 가장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분류는 5%의 팬더와 80%의 멧돼지와 15%의 벌레라고 인식하세요. 진짜 괜찮은 사람도 있긴 한데 진짜 가뭄에 콧나도 어쩌다 있어. 어쩌다. 팬더가 가끔 등장해. 와, 이 사람은 팬더다.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 보기만 해도 기분 좋네. 5%. 80%는 나쁜 건 아닌데 모지라. 나쁜 건 아닌데 모지라. 그냥 산에 사셨으면 좋겠어. 나랑은 안 엉켰으면 좋겠어. 그냥 각자 살자. 넌 산에 살고 난 여기 살고. 나쁜 건 아닌데 난 좀 네가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해.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엉켰으면 좋겠어. 15%. 아, 저것들은 왜 세상에 있지? 아, 나한테 정말 해로운데 쟤네들은. 아, 쟤네들은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세상에 저런 애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세요. 가장 많이. 그래서 태도가 어때요? 사람을 대한 태도가 세 가지죠. 세 가지죠. 팬더한테 되게 잘하죠. 소중히 여기고. 멧돼지랑은 그냥 예의 바르게 지내요. 얽히지 않은 게 좋으니까. 벌레한테는 가능하면 공격하죠. 가능하면. 뭐 공격하기 어려우면 그냥 소원을 빌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팬더를 대하는 태도를 자기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왜? 걔네들이 사람 같은 사람이니까. 나머지는 그럴만해서 그렇게 대하는 거니까. 이건 쉽게 안 바뀌어요. 왜?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삶에서 배운 거거든. 살아봤더니 그러더라 진짜. 살아봤더니 좋은 사람 몇 명 없고 별로인 애들 많고 나쁜 애들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위 15%에 대한 태도는 진짜 안 바뀝니다. 왜요? 하위 15%를 벌레라고 느끼는 이유가 내가 피해자로서 갖게 된 감정이 있거든. 쟤네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봤어. 저런 애들, 쟤 비슷한 애들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봤어. 그래서 싫어. 라는 감정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 내가 쭉 살면서 본 경험으로 사람들은 보통 이렇더라. 5%, 80%, 15%더라. 그래서 내가 사람 대하는 법을 배웠어. 난 5%한테 잘하고 80%는 안 얽히고 15% 공격하는 법을 배웠어. 난 이렇게 살아가 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별로인 사람인 줄 알았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별로여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괜찮은 부분도 있을 거야. 지금 저 사람이 별로인 부분이 많아서 내가 저 사람을 경계하긴 하지만 저 사람 안에 괜찮은 부분도 있을 거란 기대는 있어. 로 가던가. 내가 전자의 방식을 가지면 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고 세상은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왜? 80%가 멧돼지인데 나아지겠어. 그래서 나는 나 하나 지키는 데 관심이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 될 테고 그러다 보면 멧돼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누가 나를 보고 팬더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다는 걸 내 스스로 경험하고 내가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난 조금 더 긍정적이 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세계관 사이에 껴있다는 걸 인간관 사이에 껴있다는 걸 생각하고 방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아 목사님 지난주 설교랑 살짝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네 마음의 수준만큼 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그렇죠? 지난주랑 모순된다고 느끼신다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설교를 주도적으로 듣고 계신 거거든. 지금까지 그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으면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수용적인 분인가 보죠. 난 긍정적이니까 그렇죠? 무순적인 게 느껴지죠. 왜요? 당연히 무순적이게 느껴지죠. 지난주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오늘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는 마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고 지금은 생각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과 생각이 매번 같이 갑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이 통합되게 지나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통합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을 경험합니다. 출근하고 싶으세요? 출근하시죠. 마음은 안 가고 싶고 생각은 가야 하고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의 거리를 경험하고 살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왜? 내 마음은 아직 일정 수준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마음을 완전 무시해도 안 돼요. 왜? 내 마음이 나니까. 그럼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선을 그어주죠. 하지만 내 마음을 억압하는 데까지 가진 않고요. 그게 생각의 역할이에요. 뭐? 선을 그어주는 거. 내 마음이 중간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중간에 있더라도 그래 이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 라고 하한의 선을 그어주고 내 마음이 중간에 있더라도 그래도 사실 네가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잖아 라고 상한의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율법은 선을 그어줍니다. 은혜는 나를 바꾸어 가고요. 그러니까 율법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식적인 사람이 돼요. 하지만 은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상호작용을 해요. 지난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오늘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 누군가 싫을 수 있어요. 누군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아,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 마음에 머무르세요. 그 마음을 정지하지 마세요. 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슨 생각의 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은 이기적이어서 내 자신만 신경 쓰기에도 벅차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난 내 주변의 팬더들과 행복하게 살 거야. 난 멧돼지는 쳐다보지 않겠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생각은 여전히 계속 장기적으로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싫다 하더라도 일정한 이상으로 내려갈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의 선은 뭐가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셔세요? 생각의 선은 긋고 계셔야 돼요. 이 생각의 선을 흔드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안 갈 거야.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난 저 자식들한테는 저렇게 할 거야. 내 마음이 지금 그런데 뭐. 그럴 거면 출근도 하지 말고. 마음이 안 그래도 생각의 선을 긋고 사시잖아요. 그걸 억압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돼요. 율법으로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율법의 한계를 알고 쓰셔야죠. 마음은 가운데 있으세요. 하지만 선을 그으세요. 큰 방향은 결국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큰 방향은 내가 이웃이 싫더라도 나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선 안 돼요. 거기까진 할 수 있어요. 그 선을 그으셔야 돼요. 나는 그 선은 있는 줄 알고 그 선에 너무 억압당하고 계신 줄 알고 여러분들 수준만큼 하면 돼요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해보면 선이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갈 생각도 없고 막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러고 선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세 가지 이야기하고 결론할게요.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 인간관계 너무 어려워요. 이게 모순된 얘기잖아요. 원래는 좋은데 현상은 안 좋다. 그러면 좋은 사람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나쁜 사람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적용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말은 맞지만. 그렇죠? 그럼 실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유용한 아이템, 교육 아이템을 추천드리는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나 개는 훌륭하다. 이 두 프로 중에 한 프로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정확하게 감을 찾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의 관점이 그래요. 이 제목에서도 아시겠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 강효국 훈련사님이 하시는 거죠. 옛날에 이거였고 그다음에 요즘에 새로 해서 개는 훌륭하다. 더 앞으로 나아갔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개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는 원래 아름다운 영혼은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는 원래 훌륭해요. 나쁜 개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장과 그 프로그램에 근데 다 나쁜 개만 나오거든. 나쁜 개만 나와. 쟤 저러다 사람 죽이겠는데? 뭐 이런 개들이 나온다니까? 저 개는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개들이 나와, 가끔은. 뭐 이따마 내가 막 물고 다녀. 뭐 그런 개들이 나와요. 누가 봐도 나쁜 개야. 근데 제목에서 뭘 선언해요? 은혜를 선언하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대. 근데 과정에서 왜곡되고 변질된 거지. 주인이 잘못 키워서. 환경 때문에. 그래서 매번 그걸 강요국이 증명해요. 어떻게? 좋은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그지 같던 개들이 변화되는, 조금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강요국이 항상 얘기하죠. 이거 변했다고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꾸준히 해야 바뀐다고. 안 그러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르쳐줘요.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강요국이 가서 그 훈련사가 가서 모든 개들, 아이고 개들아, 니네는 다 훌륭한 개들이야. 니네들은 굉장히 다 나쁜 개는 없단다 이래요? 아니에요. 구두 신고 가져가고 막 발로 던져버리고 막 이래요. 막 목줄 잡고 공중을 던지고 필요할 때 막 억압하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왜? 지금은 나쁜 개니까. 근데 이 훈련사의 방향성이 어디로 잡혀 있어요? 보복이 아니라 회복으로 잡혀 있죠. 그거 보고 개랑 비교, 사람을 개랑 비교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이게 되게 샘플링이에요, 여러분. 그냥 조언 드리게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생각하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대상이 잘못, 아예 얘가 나쁜 개는 아니지만 지금 문제가 있으니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게 나아지는 방향일까를 고민하며 대하는 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기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겠지. 근데 지금은 나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럼 내가 어떻게 경계하고 방어하고 반격하고, 하지만 그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개선되는 방향으로 내가 이 사람을 대해 갈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 세 번째, 여전히 복잡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설명을 하면 복잡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적용점을 가이드만 세 개를 정해드리면 이게 이제 적용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첫 번째, 여러분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에게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있어도 그게 그 사람의 전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나쁜 부분,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넓어요. 그 사람 장점 하나를 갖고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분명히 실망합니다. 무슨 소리야.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지. 근데 그 사람 나쁜 점 하나를 갖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너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애야? 너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애야? 너 그런 거 하는 애야? 넌 진짜 나쁜 애구나. 이거에서 나오셔야 돼요. 사람의 나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쁜 부분 하나로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하는 거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 연습이 필요해요. 두 번째 뭐 하셔야 되냐? 싫어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대응의 제한선이 있으셔야 돼요. 제한선의 기준은 인권이에요. 인간 이하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세요. 내가 이 사람 인간 이하로 대하고 있지 않은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사람이더라도 여러분한테 뭘 잘못했더라도 거기가 하한선이에요. 맞대응하세요. 반격하시고 좋습니다. 하지만 하한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사회적 가치에서는 이상적이셔야 돼요. 사회적 가치. 여러분들이 사회적 견해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적 지향점을 가십시오. 혐오에 동조하지 마시고 인권의식을 가지시고 마틴 루터킹의 정신, 보복이 아니라 회복의 정신.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건 백인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럼 백인들이 흑인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당연히 백인이 없는 세상을 꿈꿔야 되는 거 아니야? 백인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백인의 아이들과 흑인의 아이들이 나중에 교제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나누는 거. 이게 꿈이라고 얘기해요. 보복이 아니라 회복. 큰 방향성이 있어서는. 여러분 관계적으로 갖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 꿈도 꾸지 말고. 내가 사회적 가치를 논할 때는 그건 머리로 하는 거니까. 그때는 그런 견해를 갖고 결정을 해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오랜만에 되게 그 율법 설교했어요. 저는 은혜가 강조하고 진심이 중요하고 현재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중요하고 생명이고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앞으로도 그걸 더 강조할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선을 지우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진리처럼 쓰는 걸 반대하는 거지 율법의 선을 지우지 마세요. 이제까지 은혜 쪽을 되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한국교회죠. 한국교회가 율법의 선만 너무 강조하고 율법의 선을 너무 세밀하게 없어도 되는 선까지 그어서 그걸 다 지키는 게 의인양 포장하는 거를 문제시하는 거예요. 입체적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율법 자체를 문제시하는 게 아니라고. 기준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선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안 그러니까 안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런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다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그냥 뭐 재미없는 얘기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결론으로 이 얘기를 잡았어요. 이 시대의 시대정신 공정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시대정신 공정이에요. 너무 좋아요. 공정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대. 그래서 시대정신 공정인 게 반갑습니다. 공정이 시대정신이다 보니까 지적과 공격이 있어요. 그래야죠. 공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지적과 공격이 있어야 공정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와 화해는 배제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야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공정을 시대정신으로 하면서 용서와 화해를 배제한 이유가 우리가 이전에 30년 역사에서 어설픈 용서와 화해가 결국 악을 면책하고 여전히 악이 행해지며 그 악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엄격해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공정이고 지적과 공격이 있고 용서와 화해가 배제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 그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균형을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 용서와 화해를 쉽게 얘기하는 건 어설픈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얘기예요, 설교라기보다. 하지만 우려가 있는 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공정인데 이 시대의 시대 감정은 분노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시대 감정은 분노예요. 우린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요, 분노가 공정을 만날 때 혐오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안에 내재된 분노를 공정에 있는 문제, 공정의 문제가 있는 대상에게 과도하게 쏟아내며 내 감정을 해소하는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참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상처와 허영심이 공정의 가면을 쓰고 상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러면 공정의 시대가 길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과도해지면 공정은 곧 시대정신의 자리를 내려놓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해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더욱더 다른 일반인들보다 예민하게 혐오 문제에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왜요? 우리는요, 비참한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기독교는 초기 400년 동안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기독교란 이유만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우리도 아직도 그 역사를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콜로세움에 던져졌는가, 사자의 밥이 됐는가, 그쵸? 400년 동안 그랬어요. 나머지 1600년 동안은. 십자군이요, 이슬람교도들을요,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아이와 여자들까지. 중세시대의 종교재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마녀란 이름을 붙잡고. 개신교는 아닌가요? 장로교도죠, 우린. 칼빈은 잘못된 신학을 전한다는 이유로 세르베토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화형시켰어요. 칼빈이. 밤에 기독교 강요를 쓰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르베토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종교전쟁 내에서 유럽의 구교와 신교는 항상 상대방을 잔인하게 대해서 학살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문화, 개인, 사회를 폄하하고 학대하고 혐오하고 파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전에 그런 실수가 있음에도 다음에 그런 실수를 반복할 때 쟤네들은 선량한 애들을 죽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문제지. 아, 선량한 어린아이들까지 죽였잖아. 아이, 쟤네들은 선량한 애들을 죽여서 문제고 나는 그럴만한 애들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선량한 사람을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선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룸이 생겨요. 선량한 사람을 죽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게 문제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슬람은 세계를 망치는 존재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마녀들은 세상을 망치는 존재였다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단들은 세상의 곰팡이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그건 고민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항상 이 사람은 그래도 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공격해왔어요. 2000년 동안, 아니 1500년 동안.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건 다 수치스러운 역사가 됐어요. 그 대상이 누구건 간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젠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그래도 된다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잔소리 같은 설교여서 죄송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하잖아요, 이런 설교는. 그렇죠?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이라는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이 폭력을 휘두른 일이 발생했죠. 발생하고 있고요. 코로나에 인한 분노 때문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를 가져왔다 이거죠. 그리고 때린 다음에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중국인과 아시아인을 구별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유가 있죠.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났죠. 주변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실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코로나 우울증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기한테 분노가 있어요. 피해를 당했고 누군가 책임자를 찾고 싶어요. 분노를 터뜨리고 싶다고. 그게 중국인이고 아시아인인 거지. 그들의 사마리아인이 된 거죠. 중국인, 일본인, 남자, 여자, 페미, 반페미, 민주당, 국민의힘, 일 못하는 사람, 멍청한 사람, 커뮤니케이션 못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나한테 피해주네.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이 명찰을 달았으니 너는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애야. 넌 되게 이기적인 애구나. 난 너 함부로 할 거야. 너 되게 무능한 애구나. 난 너를 함부로 할 거야. 너 국민의힘이야? 너 민주당이야? 너 팸이야? 너 반팸이야? 너 중국인이야? 너 일본인이야? 난 널 함부로 할 거야. 난 너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도 돼. 왜? 넌 그래도 되는 애거든. 회개하십시오. 선이란 게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우린 1500년 동안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했거든. 그래서 우린 그러면 안 돼. 지은 죄가 있어서. 시대 정신이 그래도 우린 좀 더 조심해야 돼. 우린 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도 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 신경 써서 이 흐름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진짜 마무리합시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예화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공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을 굳이 등장시키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지역을 편안하게 걸어다니세요. 여자랑 말도 하세요. 그리고 여자가 구원받은 거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이시죠. 예수님 머릿속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없어요. 사람이 있지. 예수님 머릿속엔 헬라인이나 히브리나 없어요. 사람이 있지. 종이나 자유자나 없어요. 사람이 있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사람은 팬더와 멧돼지와 벌레가 있다고 구별하지 마시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경계해야죠. 이상한 개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개는 훌륭해요. 심지어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근본적인 신뢰를 가지시고, 신뢰를 가지시고, 내 가치관은, 내 마음은 안 그래도, 마음은 마음 가는 대로 하더라도, 내 가치관은, 내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아지는 방향, 그리고 문제적인 사람이더라도, 내가 한계를 긋는 그 속에서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가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생각을 가질 때 내가 경계심을 통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이 생각을 가질 때 소망을 향한 이타적인 마음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것이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대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들을 서서히 물들입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거.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자연히 그 생각이 나한테 젖어 들어와요. 되게 재밌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학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 살면요. 내가 서서히 학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부동산을 요즘에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니까 10년 전에 누가 어느 집 사는지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주변 다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이제 시대가 지나면 또 뭔가를 얘기를 하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건 안 중요한 거야.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해도 돼. 쟤네들은 그래도 되는 애들이야. 여러분 우리 그냥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우리 주체적인 인간인데 그냥 유행하는 생각에 나 물들이는 거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내 생각을 지켜가세요. 내 마음이 아직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내 생각을 지켜가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들이지 못하게 하나님 내가 시대 정신에 물들어서 남들이 생각하라는 대로 이 시대가 생각하는 대로 이 시대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걸 중요하게 얘기하고 이 시대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하면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시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가르쳐 주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을 귀히 여기고 덜 중요한 걸 덜 중요하게 볼 수 있고 세상 사람이 아무리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사람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들을 말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시대의 논리가 나의 논리가 되고 시대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종으로 살면서 내가 자유자인 양 착각한 어리석은 생각을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거기서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거기서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거기서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지성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생각하라는 대로 생각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르쳐준 것을 깨닫고 주님의 생각으로 옷 입는 저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정말 저희가 사람이 귀한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사람이 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인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인간이라는 가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내 중심이 다시 한번 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내 중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중심 만져주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 갖고 관계적인 문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중보하십시오.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날이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갖고 서십시오. 근데 혹시 연결해서 얘기하면 혹시 세상이 주는 생각 때문에 뭔가 내가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다면 문제 해결과 함께 내 과도한 걱정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생각의 자유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의 문제와 그 문제를 바라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유롭게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들을 주님께 수고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무너지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아버지 수고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든 아버지 회파된 성전을 세우든 아버지 다른 곳으로 도전해보던 성전을 정화하든 아버지 제가 제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제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제 마음의 성전을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고 은혜를 주셔서 저희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질수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찾아가시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니요 저들의 문제가 저를 덮고 있다면 그 문제가 내 함께 서오셔서 야곱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돌보신 문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생각이 나를 물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과도하게 미워하고 아버지 집착하지 않았던 것들을 집착하고 내가 세상이 좋은 것이고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쁜 것이고 나 하나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서서히 나를 물들이는 세상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세상을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부정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걸 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긍정하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중심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늘 그렇게 하긴 모자라 여기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뒤로 물러나지도 않을 것이며 여기에 머물러 있지도 않을 것이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저희가 여기서부터 천천히 조금 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설교 가운데 오해가 없게 하시고 이 설교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것으로 누군가 자책으로 쓰거나 논쟁으로 쓰지 않고 그저 내가 삶을 살아가는 큰 기준점들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만 쓸 수 있도록 아버지 각 사람의 지혜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흘려들어와 우리를 흔들 것이나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오늘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새롭게 하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내길 바라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은혜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